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천로역정의 길에 너무 안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자세로 버림을 당했던 사실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경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엄연히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요한복음 8장 39절과 4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대드는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교만으로 무장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두려운 경고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성하지 못하면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이들과 같이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경계를 늘 깨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이니까 라는 말로 자위할 수 있지만 언약에 대한 경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유난히도 구원에 대한 경계를 여러 곳에서 주고 있음을 읽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고 다시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에 더욱 흔들림 없이 올라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 489장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에서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역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3절에서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음성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받아 구원의 길에 있는가를 헤아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각자에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에 불순종해도 두려운 보응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옛 언약에 대한 교훈을 가리켜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절에서 4절에 불완전함을 증거하는가 하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역시 7장 18절에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옛적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 그렇게 극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사실에 대한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언약도 하나님의 불성실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치 못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위 언약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가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복받을 조건을 제시하셨지만 인간의 죄성과 불완전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확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 언약은 피하시기 위한 임시 조치법이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의 선언이 바로 그와 같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같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구약의 마당에서 범죄한 인간은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를 도구로 전달하셨습니다. 스데반도 그의 마지막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사도행전 7장 35절에 말씀함으로써 옛 언약 속에 나타나셨던 여호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천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요.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 2절을 새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위치에 더욱 확실함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뵙지 못하고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히한 것에도 큰 형벌을 받았다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범죄하여 자신의 공로나 의지로는 도저히 구원될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을 치니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심으로 이루신 엄청난 사랑의 역사를 누리면서도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헛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징벌은 얼마나 큰가를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는 빛이 밝고 행복한 면이 있다면 불순종하는 어두움과 부끄러움이 그 반대편임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귀결이 되겠습니다. 꽃 같은 비와 햇빛은 생명과 죽음의 양면성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나 은혜도 역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에 허락된 복됨을 순종과 감격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변명하지 못할 분명한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더욱 경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당부를 3절 4절에서 듣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감격하며 증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같이 큰 구원이 되는가? 예수님의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귀중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구원인가? 결국 귀중한 것의 가치는 먼저 그 귀중성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하나만 있다면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구원일 때 비로소 이같이 큰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아서 이루어주신 구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지만 바쁘면 어쩔 수 없고 가능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감히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처럼 인생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뒤집어진 그런 변화가 이같이 큰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지 않았다면 죄 없이 로마의 감옥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마도 억울해서 미쳐버렸거나 그런 불법적인 처사에 항의해서 감옥의 기둥을 들이받아 항의의 표시로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그의 고백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메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늘 이같이 큰 구원의 존재의 이유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싸한 자신의 집안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했던 최고의 공부도 바리새인의 명예도 권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를 잃었고 오직 그가 만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사버린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존심도 삶의 안락도 다 빼앗아 버렸지만 바울은 전혀 불만이 없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읽습니다. 그의 영광된 이름, 지극히 큰 자라는 사울이란 이름조차 최초의 전도 여행인 구브로에 가면서 지중해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무시당하는 이름, 동족들로부터 천대받는 이름 바울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이 큰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는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손해와 형편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신병자이거나 사람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를 미쳤다고 했던 것이죠. 예수의 친속들이 들고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진 면목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셨고 그의 일생이 이것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흔하게 하셨고 표적과 이적을 마치 일상일처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한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33년의 생애에서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정신병자였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가난과 서름과 고통을 친히 맛보시고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언약을 기쁘게 지키신 만 인류의 목자셨고 지금도 목자이시고 미래도 그를 기쁘게 순종하는 이들의 목자로 계실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직접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쓰신 글자 한자 남기시지 않으셨지만 옆에서 그를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를 증거하였고 심지어 그를 반대하고 거절하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보면서 기꺼이 그분 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반대하고 거역했던 그분을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혈육의 동생들조차도 너무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러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은 그들은 육신의 형이 아니라 구주로서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던 것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기도를 대적하고 거역하며 그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다가 이제는 그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크신 구원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증거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한 죽음으로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증거도 호소력을 갖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역사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당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그렇게 기록되는 표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역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지 못한다면 표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표적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는 표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그의 승천이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표적으로 말씀은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표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생이 표적이요 사도들의 증거가 표적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만리 떨어진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창조주요 구세주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적 중의 이적 아닙니까? 이 시대에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 표적과 이적으로 그분의 증거를 확증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러한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예수를 알게 된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또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통해서 어떤 위기와 절망 중에서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의 복음에 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니 여기 있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감격하는 그런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5절,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부패한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세상에 대한 확신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는 더 이상 상함도 해암도 홍수도 재난도 없는 미래의 영광과 약속을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도의 구속의 피에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고 은혜를 잃을 수 있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히는 세상이라면 내세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준비되는 영원하며 그러면서도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더 이상 영원히 들어갈 영광의 나라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역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도성을 받을 우리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사실 죄의 고통에 시달려본 사람이라야 자유의 귀중함을 실감할 수 있고 힘겹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야 천국의 영광은 기대할 가치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고 무사안일하고 건강하고 만사가 다 형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별로 기대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손해도 당해보고 고통도 당해보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더욱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준비될 영광을 누리게 될 대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감격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 2장의 주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초라해진 인생들을 영광으로 올리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며 고백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며 고백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천사만도 못한 존재들로 이 땅에 삽니다. 범죄하고 거역하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하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들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인자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자기네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낙망하고 절망하는 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하니까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릇 가고 잘못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권고해서 제자리 바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헤아려 보십니까? 이 감격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 우리 각자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는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두면 영원한 저주로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배은망덕을 수없이 반복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생각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다시 견고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는 사랑을 매 순간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에게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세상 일 때문에 신앙의 일이 등한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혹 흘러 떼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흐르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변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우리는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세상에서의 복을 약속하고 그림자같이 불확실한 일시적인 법에 순종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불순종도 징벌을 받았다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질 정도로 분명히 보여주신 생명의 법을 알고도 불순종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은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때 그 시대보다도 오늘의 시대는 너무나 너무나 많은 확실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한다면 그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씀하고요. 다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악하고 죄악된 나를 위하여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받은 구원에 대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구원의 크기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히 여길 수 있다면 역시 그것을 지켜가는데도 등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독생자의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로 지불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 일생 다 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 이같이 큰 구원을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고백하고 지켜가고 누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